밤중에 부르는 노래, Song in the Night. 조금 언뜻 처량하게 들리는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 은혜가 돼요.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A song in the night. 내가 그걸 기억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노래는 좋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죠. 좋을 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찬송. 저는 뭐 노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세상 노래는 좋은 것도 가만 듣다 보면 왜 그런지 이렇게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맥이 탁 풀어지는 듯한. 그런데 찬송은 늘 부르는 것이지만 뭐 기쁜 찬송, 슬픈 찬송 부르다 보면은 왠지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위로가 생기고 다시 한번 무엇인가 해볼 그럴 의욕이 생기는 것이 찬송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찬송해요. 인간의 감정에 희노애락 다 있잖아요. 슬픔, 기쁨, 고통, 앵거,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의 찬송도 그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고 아주 깊어져야 되지만 그 중에 깊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마치 무슨 감정도 없고 화도 낼 줄 모르고 울 줄도 모르고 뭐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풍부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눈물이 없던 사람이 울 줄 알게 되고 웃을 줄 모르던 사람이 웃을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공감 능력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줄 알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이를테면은 애통해야 될 까닭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었다는 대목도 더러더러 이렇게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면 무슨 감정은 뭐 슬픈 감정 같은 건 다 절제하고 항상 헤헤 웃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시편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들도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거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쩔 줄 못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감정을 그냥 사람들 앞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감정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감정도 깊어져 가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 깊어져 가고 건강해져 가는 것.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감정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야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서양의 문명이라는 게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원래는 다 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시작됐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게 풍성해졌거든요. 감정이.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걸 곡으로 표현하고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졌고 미술하는 사람들은 이걸 미술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졌고 문학하는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뭐 걸작품이 되고 역사적인 그런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작이 되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예술가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깊은 감정, 감정이 건강하고 깊은 것, 그 감정이 건강하고 깊은 것이 맨날 그냥 해피하고만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건 사실은 항상 해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의 찬송은, 믿는 사람들은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찬송합니다. 아마 그 이런 항상 찬송하는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직장에 같이 이제 크리스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부서에. 그래서 서로 신앙적인 얘기도 나누고 이런 친구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의 고향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는데 그 친구하고 가족이 많은데 그중에 저하고 알던 친구하고 여동생만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날 형님이 계셨는데 예수를 믿는데 미국에 계셨고, 그러니까는 가족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제 젊은 요 몇 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관을 가지고 묘지로 동네 뒷산으로 천산이겠죠 올라가면서 찬송을 한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러면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뭐 어른들도 있고 다 친척이겠죠 대부분 막 오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곡을 해야지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나무라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나무라 하니까 그중에 또 몇 사람은 또 뭐 아이고 뭐 하는 척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찬송해야지 뭐 그러면서 분위기가 약간 그 어수선해지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왜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불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목회를 하면서 무수히 셀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 뭐 어린아이의 죽음부터 노인의 죽음부터 뭐 수많은 그런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마음의 위로는 가장 큰 위로는 이분들이 예수 믿고 죽었다. 크든 작든 확실히 예수 믿고 죽었다고 제 안에도 확신이 있으면 아 그렇게 사실은 슬퍼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슬픔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 슬프다고만 하는 그런 자리에 거기서 말씀으로 소망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위로가 되고 좋았던 거지 하늘 좋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보면 많은 기쁨의 찬송들이 있고 기쁨의 시편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Lamentation, 슬픔의 노래, 애가라는 것도 있어요. 애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은 뭐 우리에게 무슨 로버트 같은 감정도 없이 메마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플 때 있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느냐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도 있어야지. 그냥 나만 예수 잘 믿다 천당 가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냥 무슨 상관 있어. 우리 식구만 잘 믿고 예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 있어. 그건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장로님? 그건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에레미아가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부른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게 다 노래가 되지 않았어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는 그렇게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것. 캄캄한 밤중에도 Song in the night 밤중에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고요. 밤중에도 노래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밤중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5남매인데 엄마 혼차에다 그 호르몬이의 5남매 젊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40 막 넘은 나이인데 5남매의 과부가 됐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말할 수 없이 많았겠죠. 그중에 아마 남편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아마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혼자 어머니가 그냥 혼자 밤에 잠 못 이룰 때나 뭐 이럴 때 노래를 부르는데 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 많은 눈물로 불러보는 뭐 야속한 마음.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 많은 우리 학생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는데 속으로는 이게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오겠느냐 그래도 나는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 걸 불렀는데 어느 가까운 분이 예수 믿는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찬송하죠. 답답하면 그 제가 한번 불러드렸던 그 일장 춘몽가 영웅호걸 뭐 영웅호걸 영웅호걸 다음에 영웅호걸 절세 미인들아 뽐내지 말라 뭐 그런 그 그것도 찬송하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한 그런 찬송들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찬송들을 많이 부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 살아가면서 밤쯤 같은 그런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밤쯤 같은 시간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인생에 다 희노애락, up and down, night and day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의 철칙 중에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젊은가 하면 또 늙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낮이 있으면 데이가 있으면 나잇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환난 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환난 날에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은 내가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냐 밤에 간절히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두지 않았다 팔이 내려가지가 않아 왜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했느냐 첫째 인생의 어두운 밤에는 나의 아픔을 내 지금의 아픔을 오늘의 아픔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시편을 쓴 아삽이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새 잠을 잊지 못하고 오늘 쭉 보면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고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심방을 자주 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서 말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소망을 대부분 경우 주지만 어떤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제가 점차 깨닫게 됐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우면 실제로는 누가 오는 것도 싫어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는 것도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여기 보면 오늘 그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너무 힘드니까 누가 뭐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어떨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빠른 얘기 같아서 듣기도 싫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준. 그럴 때는 그냥 심방을 가더라도 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그냥 옆에 서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손 꼭 잡고 아무 말 안 하고 눈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정말 우는 사람일 때는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아픔을 속으로 삼키려 하지 말고 삼킬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절제하는 부분도 그거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런 육체적인 뭐 마음의 고통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마음의 고통보다 더 심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심한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욥 같은 사람. 욥이 육체적으로 큰 고난을 당했죠. 알 수도 없는 이유도 까닭을 알 수도 없게. 거기다가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죠. 친구들이 와서 이게 이제 뭐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게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나쁜 말 얘기만 야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위로하려고 했겠죠. 근데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어떤 사람이 상처받은 위로자 자기 자신도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데 준비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니까 제대로 위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만 뿌리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정죄하고 위로한다는 게 오히려 아픔만 더 주는 거예요. 그 하여간 욥이 뭐 육체적인 고통 그다음에 아내로부터도 차라리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아 고작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는 게 이것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도 늘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그레이스 그리고 하나님 블레싱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와 밤과 같이 깊은 아주 너무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과 밤이 찾아오면은 그럴 때는 지금 그 오히려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기 쉬운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밤중에도 노래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 욥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하면 spiritually strong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death of the valley 사망의 shadow of the valley of the death 거기 갈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다 있어.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런 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모두가 다 하나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건 그 말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있는 사실 그대로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게만 되지는 않아요. 정말 그런 힘든 순간이 있어요. 아니 믿음마저 무너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욥은 결코 성경 말씀에 그 고난 가운데도 불의를 행치 않았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도 욥의 그 인내를 인정해 주시죠. 예수님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인정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욥기를 자세히 보면 순간순간 그게 영적으로 흔들렸던 순간이 없지는 않았어요. 욥이 무슨 철인인가요? 욥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힘들었을 때. 왜 이전에는 내가 생활에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내가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걸어가시는 것 같았고, 내가 뒤를 바라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는데, 한순간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부르짖었죠. 욥이 안 부르짖었겠어요?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많이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presence of God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그러면서 왜 하나님 지금은 나에게 이러냐고,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 순간만큼은 힘들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영적인 고통이 제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에 그 마음에 그거를 속으로 담아두지만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으라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7편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아무런 위로받기를 사람이 와서 내게 위로해 주는 것조차도 싫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메아리가 없는 것 같지만 부르짖는 것 같아요. 이 부르짖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것처럼 이걸 느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시잖아요. 어린 마음에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이, 어차피 주님이 자기 십자가 지실 줄 아셨지 않은가. 주님이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다 아시고, 또 자원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런 고백을 하는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좀 더 의연하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뭐 이런 더 멋있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표현이 예수님만이 쓴 거 아니에요. 그게 시편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원래 시편 다윗이 고통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이 지금 사방에서 둘러싸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그런 고백.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그런 밤중에는 그래서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찬송과 기도,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찬송, 그래서 이 밤중에도 노래를, 지금의 아픔을, 이걸 감정이 건강하다는 거는요, 어떤 경우는 사람이 아픈데, 지금 자기가 심하게 아픈데 그걸 참으려는 사람이세요. 그걸 속으로만 꾹꾹 누르는 사람이세요. 그것이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그게 아마 보통 정신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도 결코 그런 거를 아마 레코멘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막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꾹꾹 속으로만 누르면 그건 더 심한 병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샤킹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면 학교 같은데 어린애들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얼른 그 상담 전화 번호 알려주잖아요. 누구든지 얘기할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얘기하십시오. 이 번호에다 대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든지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것 정도라도 위로하라는 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release, 영어의 표현으로 release가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라. 이게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씀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누르지 말고 꽉꽉 프레스 다운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울어도 되고요. 울면서 찬송해도 되고요. 때로는 부르짖어도 돼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가끔 새벽 기도 같은 때 뭐 우리 분이엘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다들 성도들이 신앙이 점잖은 분들이기 때문에 막 요란하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가끔 그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때가 있어요. 걱정은 저는 보통 새벽 기도 때 앞에서 기도하니까는 누군지 보지 못해서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마음이 아프죠. 걱정도 되고 뭔가 문제가 있을까? 뭐가 큰 일이 생겼나? 왜 울어?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마음 놓이는 건 그래 됐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 그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부르짖는 노래들이 많아요.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욥도 부르짖었고 다윗도 부르짖었고 예수님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저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찬미하며 십자가 이제 지기 전인데 내일 모레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순간인데 어떤 찬미를 드렸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건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순간에도 그리고 그 찬미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이 있으셨겠다. 어쩌면 지금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런 느낌들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시는 것. 인생에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해도 그렇더라도 혼자만 이걸 뭐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누셨다면, 어려운 일 당했으면, 어려운 일 당하여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상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 아픔을,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의 기자가 그렇게 자기는 밤에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노래했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의 아픔을 노래하지만 밤중에 노래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동시에 어제의 구원을 노래해요. 오늘의 아픔을 대부분의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봐도 패턴이 그래요. 그 어떤 고난, 핍박, 시련 당하면은 자기의 그 현재의 아픔을 우선 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가면, 예,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사람의 삶이라는 게 많은 것들이 반복되는 게 많잖아요. 비슷해서 고난도 그래요. 한 어려움이 지나갔다 싶으면은 또 한동안 괜찮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거니까 과거에 그런 고난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그때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은 낙심하죠. 하나님의, 여기 보면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토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니었잖아. 예전에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더 어려웠던, 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어?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그걸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지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웠던 시간. 아, 저도 뭐 그냥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시간들이 없었겠어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분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죠? 마켓 하실 때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쐈는데 총이 안에 있는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서 다행히 큰 건강에 장애가 생기지 않았다. 그런 하나님,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길게 보면 꽤 많잖아요. 저의 인생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아주 워낙 그 건강하지 못한 체질이라 아주 젊어서 20대 초반에 아주 큰 중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아주 기묘하게 그렇게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보다 더 어린 순간에는 그 멋모르고 놀던 때 아주 어릴 때인데 트럭에 받쳐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가려고 어리니까 생각 없이 다 보고 잘 보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버스 앞으로 휙 길을 건너가다가 버스 옆으로 오는 트럭이 탁 받았어요. 다행히 트럭이 삑 쓰면서 받쳐가지고 제가 찻길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인도로 떨어졌어요. 붕 떠가지고. 그 바람에 살았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수없이 많죠. 교회 일 하면서도 그랬고요. 정말 어두운 순간들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제가 목회자로 섬기면서 이제 은퇴하고 가끔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교회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교회 차가 가다가 길에서 멕시코 길이 안 좋잖아요. 몇 번 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오는데 처음엔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초창기인데 담임 목회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부모들의 그 눈빛이 벌써 막 달라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행히 연락이 오는데 이 교회 벤이 세 번이나 굴렀는데도 아이들이 다 무사합니다. 그리고 한 명 아이가 일곱, 여덟 명이 있는데 그 차 안에 아이 하나가 팔이 빠졌어요. 어깨가. 그래가지고 이 어깨를 넣고 그리고 나왔다. 그리고 차는 완전 폐차돼가지고 멕시코에 주고 왔는데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아주 말짱하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말짱했던 거예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이번에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다는 그런 확신이 조금씩 조금씩 이 안에서 위로와 확신,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호와의 일들을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성경에 remember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remember 성경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역사책인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Remember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비록 내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remember, 기억하는 게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히스토리를 모르는 그런 그 크리스찬들은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내 삶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걸 우리의 영어의 표현으로 redemptive history,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기억할 줄 아는 게, remember 할 줄 아는 게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이 우리 밤중, 한밤중과 같은 고난과 환란의 시간을 넘어갈 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을 노래했고요.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면 어제와 오늘, 당연히 내일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영원한 진리를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의 영원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오늘 이 지금 시편을 쓴 사람의 순서가 그렇게 돼요. 패턴이. 처음에는 막 오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나 사람 얘기 듣기도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나 아니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과거에 어떻게 했던가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가. 어제, 오늘, 내일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 그러면서 고백하자는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삶은 업앤다운 업앤다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우여곡절 속에 변함없이 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 아까 제가 욥의 얘기를 했죠. 잘 참았다가 그러나 욥에게도 어느 순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표현을 미국 사람들 많이 써요. Where were you God when I was hurting? 하나님 당신 내가 아파 죽겠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욥의 고백. 욥은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죠. 난 믿음으로 살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가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는데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는데 전혀 응답도 없고 Where were you God when I was hurting? 내가 이토록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There was a voice in the storm.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아, 욥아, come here, listen to me. 욥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Where were you when I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너 내가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Where were you when I drew the line between land and sea? 내가 땅과 바다의 경계를 다 정할 때 Where were you? 어디 있었느냐? 그 다음에 Where were you, Job? When I created heaven. 깊은 바다의 리바이어든 큰 물고기든 뭐 이런 거 계속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그렇게 욥에게 던지는 거예요. 질문이 뭐겠어요? I wasn't there. I wasn't even born. I wasn't created.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런데 너 네가 잠시 나를 느낄 수 없다고 내가 없는 거냐? you think that I am no more there because you can feel me? You cannot see me? No, I was there all the time.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See, storm에서 내가 지금 voice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Voice in the storm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I was there with you even in the storm of life. 인생의 폭풍 가운데도 나 거기 있었어. I was there. 네가 몰랐던 거지. 이게 영원한 진리잖아요. 이 영원한 진리를 고난 가운데서 이 사람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내가 이 영원한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어라도 어떤 깊은 어둠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내가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겠나. 욥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마지막에 그래서 욥이 내가 이제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손으로 입을 막고 더는 말하지 않겠나이다. I'll cover my mouth and speak no more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욥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셨죠. 다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지금 그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의 아픔을 노래하고 어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어제 오늘 내일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진리를 노래하는 것. 이게 이 아픔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낮과 같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걸 원하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인생의 밤을 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 밤과 낮이 있고 여름 day and night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있고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부인하면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네요. 다 있다. day and night. 그래서 daytime에 부를 수 있는 찬송도 있고 나이트타임에 불러야 할 노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 중에 영원토록 불러야 할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은 어떤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새벽이겠죠. 아직은 dawn, morning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오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이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 잘 붙들고 놓치지 말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분일 교회 성도들,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광명한 빛을 주실 때 찬송할 뿐만 아니라 깊은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평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영원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